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관한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통상 주기도문 또는 주님의 기도라고 불리고 있는 이 기도는 엄밀히 말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또 우리를 위한 기도이죠.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를 위해서 허락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제자들에게 중원 부원하면서 그런 식의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권면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인가라는 바른 기도의 틀을 제시해 준 것으로서의 의미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의 틀을 따르고자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기도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우리의 생각이 체계화되고 또 기도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찬양과 경배와 간구 등 기도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어떻게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의 그 제목들로 기도의 제목들로 주신 그런 내용이기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풍성한 약속이요 또한 언약이라는 그런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사용할 때마다 또한 그 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그 자비하신 성품을 따라서 베푸신 놀라운 그 언약과 약속들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또한 감사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언약, 복된 언약과 약속들에 전혀 뒤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참 풍성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담긴 새롭고도 구체적인 그와 같은 약속들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 속에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새롭게 재해석되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되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총 6가지의 간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죠. 먼저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는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고 있는 나머지 세 가지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직면하게 될 모든 실제적인 필요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분하게 넘치도록 그리고 확실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들을 통해서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본질적인 성품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관련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영적인 또는 육적인 모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야말로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담아내 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생명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튼튼한 근거이고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면서 따라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모두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인 12절의 내용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할 때마다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또한 살아가면서 고백하고 시인하는 죄마다 다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의 내용인 13절을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 전능하신 측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권세와 능력이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될 그 모든 영적인 위험과 위기로부터 우리를 틀림없이 확실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돌봐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약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을 괴롭힐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 아이들을 지키고 참 보호하기 위해서 늘 주야를 불문하고 깨어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지키고 또한 보호하시기 위해 늘 깨어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언제든지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해치려는 사단과 그리고 세상과 우리 육신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크기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매우 감동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의 후반부 간구 가운데서도 두 번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인 그 죄의 문제를 다룬과 더불어서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절실한 영적인 필요라 할 수 있는 사죄의 은총,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일단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듯이 용서의 문제와 관련된 매우 어려운 개인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큰 과제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 그것도 결정적인 대전제가 되는 것처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 말로 번역된 내용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말씀대로 따른다면 아마 우리 중에 구원 얻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구원함과 관련된 어떤 영적인 중생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면 아마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 얻었다라는 확신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말씀의 어떤 문자적인 의미도 그렇고 원문상의 문자적인 의미나 그 본질적인 내용이나 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상황적인 배경 모두가 그런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것이죠. 우선 이 주기도문은 이 주기도문이 주어진 그 상황적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고 기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 기도문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기도문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결코 거듭남의 문제 또는 중생의 문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신분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이제 하나님의 용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른 것이고 또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조건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조건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결코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그 어떤 조건으로도 그것을 전제로 삼거나 미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 지어서 말씀드린다면 서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아무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이미 유효하게 충분하게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잘못을 하고 안 하고 또는 용서를 하고 안 하고 문제에 의해서 어떻게 취소되거나 소급적으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원문상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된 단어인 죄라는 용어가 원문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제시가 됩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이 죄라는 의미가 뭐라는 성경적 정의를 따질 때 관역에서 빗나갔다, 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다, 뭐 이런 의미로서의 그 헬라 원어를 많이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단어들 압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대로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줍시오. 이 두 번 반복되는 이 죄라는 용어는 그 용어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용어죠. 오페일레마라는 또 다른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그런 범죄적인 법적인 그 의미에서의 그 죄를 순수한 의미에서 죄를 의미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의미가 큽니다. 빚,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든지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히고 그걸 갚아야 될 책임으로서의 그런 빚이라는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이 용서와 관련된 죄와 용서에 관련된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새 생명을 이미 소유한 존재들로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자다운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서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획득된 자로서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서의 당연한 삶 속에서의 실천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포괄적인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이 충분한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화의 단계에 아직 올라가지 못한 그런 불가피한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허물과 범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를 짓고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된 신분을 얻은 이후에 짓는 모든 죄들은 그때그때 주님 앞에 시인하고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써 이미 시인하는 그 죄를 포함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된 그 포괄적인 용서에 대한 또 새로운 확신과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본문인데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범하는 그 모든 죄를 그때그때 주님 앞에 시인할 때 그 죄가 다시 한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처리됐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받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때 기도할 때 그 사죄의 은총을 구할 때 어떤 허물과 죄를 자백하는 그 순간에 그 죄가 비로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완전하게 처리된 그 놀라운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그 모든 어떤 죄책감으로부터 어떤 죄의 어떤 억눌림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그때그때 우리의 허물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범한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해서 충분히 그리고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즉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포괄적인 용서의 은혜와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범하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그때그때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사죄의 은총을 확인하는 이 두 가지의 그 용서의 차이는 어느 학자는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법적인 용서와 부모의 용서다. 재판정에서 용서와 이제 아버지와 또 어머니가 사랑으로 베푸신 용서다. 이렇게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생명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다. 이렇게 또 구분해 보기도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이제 구원받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사죄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재판장으로서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들에 대해서 완전한 무죄를 선언하는 법정적인 칭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한 번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선고하신 것이기 때문에 번복이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다시 그것이 무효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한 번의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고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뿌리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그 하나님 앞에서의 큰 사죄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죄의 은총을 확인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완전한 그 성화, 완전한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많은 실제적인 현실적인 죄와 허물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늘 더럽히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죄들이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천국 시민권에 결코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실제적인 현실적인 모든 죄와 허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참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참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한 베풀고 계시기를 원하는 그 복된 아름다운 그 기쁨들과 안식과 그 평화들을 충분하게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자체는 흔들림이 없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많은 유익들을 영적인 복들을 우리가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생명 자체는 건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건강에는 분명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것은 재판장으로서 허락하시는 용서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고 회복하고 더 깊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나아감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복들과 실제적인 영적인 위로와 기쁨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때그때 베푸시는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잘 알고 계시듯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주님께서 마치 그 당시 하인들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한 겸손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겸손한 한 인간으로서 또는 겸손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본을 보이시기 위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주님께서는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을, 한번 완벽하게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자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듭 그들을 충분히 깨끗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주님의 그 행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에 묻어있던 그 더러움, 예수님께서 씻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발에 묻어있는 먼지와 때와 그 많은 그 오물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범하게 되는 허물과 죄들, 즉 영적 더러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상적인 범죄와 허물들을 다시 완전하게 씻음을 받고 깨끗함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뭐 영적인 생명 자체가 소멸됐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한번 완전한 생명으로 거듭난, 그래서 영원한 깨끗함을 얻은 사람으로서는 다시 전체적인 목욕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충분하게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그때그때 목욕은 아니더라도 발을 씻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회개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그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한 거룩함,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신 그 영광스러운 완전한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직면한 이와 같은 영적 불결함으로부터 매일, 그리고 실제적으로 깨끗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것을 해주시길 원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늘 준비가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때그때 자백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죄인인 우리를 영단번, 영원히, 그리고 단 한 번의 역사로 깨끗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시시때때로 그때그때 아버지로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시인할 때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계속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깨끗케 되는 체험을 얻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그와 같은 체험을 해나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거듭거듭 재확인하고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고 더 참 넓혀지고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내게 맺혀있는, 나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그런 관대함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얼마든지 넉넉히 용서하고 그것을 용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될 그런 용서를 거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빈다면 그건 대단한 모순을 안고 있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시인을 하더라도 단 한 가지를 시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용서해줘야 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죄를 시인하지 않는 것, 그 죄를 끝까지 숨기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은혜를, 사죄의 은혜를 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맺혀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와 분노와 미움과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숨겨진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죄의 은총을 매일매일 누려받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깨끗함을 얻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라고 조금 전에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권고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그 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죄까지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충분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만 있다면 바로 그 행위가 또 다른 기도의 어떤 음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했던 그 죄를 시인하는 그리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바로 그 같은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그 절박한 영적인 필요라고 한다면 이미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베풀어야 될 그 용서라는 것은 가장 긴급한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죄의 은총 속에 품으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너무도 크고 그 희생이라는 것이 정말 이루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값비싼 희생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살아가면서 용서를 빌고 사죄의 은총을 확인하는 그 모든 죄가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속에 포함됐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우리에게 죄를 짓고 우리에게 어떤 허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조건이 되거나 핑계가 되거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용서의 놀라운 본을 보이심과 더불어서 그 본을 따르라는 명령을 성경을 통해서 늘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넉넉한 용서와 그들에 대한 관용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물론 용서하는 일이라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어떤 일보다도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참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따르고 때로는 정말 그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말 못할 분노가 때로는 치솟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해야만 하는 그 위치에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크고 또한 그들로부터 받은 피해가 크고 또한 그들로부터 받은 수모가 아무리 엄청나게 크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핍박이 아무리 그것이 크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몸소 당하셨던 그 모든 순환과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과 값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값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처럼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만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가 바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대항하는 그런 문제와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한번 짚어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어봐야 될 것은 용서라는 것이 결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거룩한 의지를 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에 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감정의 문제를 명령할 수는 없죠.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든 그것이 싫든 좋든 무조건 순종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따르고 순종해야 될 주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 앞에서 거룩한 의지를 동원해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몸의 사욕,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 어떤 느낌이나 어떤 정서적인 다른 사람을 참 품을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서의 허락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진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보여진 그 명령을 우리 자신을 쳐서 말을 듣지 않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그 거룩한 의지를 발휘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신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에 대한 의식을 굉장히 무디게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고백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감각은 점점 보이지 않게 약해지고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용서의 삶에 부지런하고 이 용서의 삶에 충실한 진정한 신자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정말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그때그때 민감한 회개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구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단을 향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참 던지는 유혹과 그 위협적인 공격과 많은 이 세상에서의 그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를 그 사단의 힘 앞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자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막강해 보이는 사단도 우리의 작은 무기 하나 앞에서 가장 쩔쩔매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 앞에서 휘두를 수 있는 만 가지 무기 중에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사람 앞에서 사단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죄를 향하신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가 허물어졌고 그의 근본이 깨어졌고 영원히 그는 멸망을 당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휘두르신 놀라운 그 영적인 능력과 또한 주님께서 얻으신 그 승리를 영원한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에 충실한 한 사단과 세상과 육신의 욕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죄에 대해서 훌륭하게 믿음의 투쟁을 잘 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거듭거듭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큰 위로를, 큰 하늘의 기쁨을 가져다 주며 또한 이 용서가 사단을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을 거듭거듭 확인함으로써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이 이 주님의 단순해 보이는 말씀 속에서 큰 능력과 참 그 어느 것에도 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그리고 능력 있게 용서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참된 승리를 늘 만끽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참 우리의 삶으로 온전하게 드러내며 증언하며 자랑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서는 이 귀한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참 탄식함으로 도우시는 가운데 중보하시는 성령의 그 간구와 그 놀라우신 주님을 향한 은혜 어린 기도를 우리가 기교여 드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그 지혜를 따라서 참 우리가 마땅히 용서해야 될 우리 주위의 모든 우리 이웃들과 우리 지체들과 우리 함께하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허물과 죄에 대한 분명한 관용 넘치는 풍요로운 그러한 용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용서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다운 신자된 기쁨을 우리가 더 깊이 충분하게 더 넓게 경험해 나가는 남은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이로써 참 주님께서 우리와 더 깊이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긴밀하게 동행하시며 하나님 모든 복들과 위로와 기쁨들로 채우시는 복된 위로를 충분히 누려받는 주의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